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4월 3일 목요일.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루어야 할 핵심 문제는 성경의 언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일지 상징적으로 받아들일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성경 기자가 상징적 언어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으며 그것이 상징이라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겠는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상징이 현대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상징인 곰이 오늘날 러시아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예언의 상징을 해석하는 건전하고 안전한 방법이 아니다. 다음 구절을 찾아보면서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라. 각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예언적 상징은 무엇이며 성경은 그 상징이 무엇을 나타낸다고 말하는가? 다니엘 7장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다니엘 8장 3절.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에베소서 5장 30일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레미야 6장 2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성경이 스스로 그 용어를 정의하도록 하는 간단한 원칙을 따르면 예언적 상징 뒤에 숨겨진 대부분의 신비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예를 들어 뿔은 정치 세력이나 국가를,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는 교회를 상징할 수 있다. 이런 구절에서 우리는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설명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상징으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 왜 로마라는 도시를 바벨론이라고 비밀스럽게 언급했을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상징으로 말씀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약 교회의 경우에 요한계시록에서 만약 로마를 그토록 많은 악의 가해자로 분명하게 가리켰다면 이미 극심했던 교회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졌을 수도 있다. 이유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교훈입니다. 성경이 자체의 용어를 정의해야 한다는 규칙을 따르면 예언적 상징주의의 대부분의 신비는 해결된다.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묵상.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 일부 상징과 예언이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성경이 성경의 해설자. 성구는 성구끼리 비교되어야 한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은 성경 구절을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찰하는 동시에 부분적인 관계를 알아내도록 배워야 한다. 그는 성경의 중요한 중심 제목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 목적, 대쟁투의 시작과 구속사업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그는 주권을 다투고 있는 두 가지 원칙의 성질을 이해하고 역사와 예언의 기록을 통하여 그 큰 종국에 이르기까지 그 원칙들의 활동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 교육 190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씀을 보존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모르고 알게 모르게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오해했다면 저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귀히 받게 도와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인생의 나그네길을 가는 사람들이 알면 힘이 되는 사실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나그네길을 가는 사람들이 알면 힘이 되는 사실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29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이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폐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부치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의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살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하러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이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유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아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유압의 어미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랏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랴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오늘 이 본문이 다윗과 그 추종자들의 모습을 보면 안정되고 편안한 집을 떠나 이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길을 가는 나그네들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국민과 주인의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과 주인의 삶처럼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악착같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 자신을 포함하여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언제나 내 것으로 남아있을 것처럼 열심히 삽니다. 지난 선조들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었음을 알면서도 자신만큼은 그들과는 달리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악착같이 삽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들의 생명의 문제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이 모으고 그것을 잘 사용하느냐가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이 그들의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본향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본향이라고 생각하므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게 됩니다. 그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왕궁을 떠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겪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라고 믿는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 땅은 영원히 살아야 하는 곳이 아닌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그네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묘사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동하는 것은 양이고 안주하고 있는 것은 이리들입니다. 양은 소수이지만 이리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리 가운데라고 표현하여 이리는 무리를 지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또 14장 30절, 16장 11절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본성대로 세워진 사회 속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소수로서 나그네로 사는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기별은 나를 창조하시고 매 순간 생명을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나그네로서 살게 될 우리들에게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까지도 새롭게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보증을 담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본문은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들이 알면 힘이 되는 사실들을 나그네로 산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하여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힘이 되는 사실들을 다윗의 예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나그네 길은 위험 요소가 늘 있는 곳입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은 위험 요소가 늘 있는 곳입니다. 본문은 1절로 4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4절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곤하고 약할 때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왕궁을 떠난 길은 곳곳이 노출되어 매우 위험하였습니다. 사방이 터져 있어서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안정되지 못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시한폭탄이 설치된 것 같은 위험한 곳입니다.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라고 말한 아이도벨 같은 사람도 많고 잘못된 길을 선택한 압살롬이 돌이킴 없이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알지 못한 채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많은 곳입니다. 14절 하반부의 표현은 이 사실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된 표현법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압살롬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요소를 무시해도 화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선택의 자유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은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심판하거나 벌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요소가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에 하나님의 요소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고 그 시간이 지속되어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때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는 사랑의 본성대로 압살롬의 선택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때를 공의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보낼 수 없는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픔과 답답함이 있는데 이 상태를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법을 사용하셔서 구원하고 싶으시지만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답답함으로 인한 콧김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압살롬의 선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죽기까지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다윗을 향한 살인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죽여야만 끝이 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가는 압살롬처럼 이 세상은 나그네가 그 길을 가기에는 위험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나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점점 사라지고 소수의 기득권들을 위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구의 삶은 사망의 원리가 지배되는 곳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의 죄의 본성이 지배되는 곳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은 조화를 이루게 하지 못하고 서로 충돌하게 만드는 본성입니다. 서로가 교만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한치 양보도 없이 더욱 갈등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바쁘지 않고 편해 보이는 할머니의 삶이 한없이 부러운 손자, 손녀들에게 어른들은 그래도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 때라고 말할 만큼 이 세상은 모든 세대들에게 다 힘겨운 세상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장밋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박과 소나기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한계가 있는 세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세상이 아님을 알게 될 때 삶의 목표를 계속적으로 하향수정이 불가피한 세상임을 알게 될 때 나를 이해해주는 세상이 아님을 알게 될 때 내 자신이 어느 순간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부품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는 한 차원 높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고 답답해질 때에도 하늘은 계속적으로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전적인 책임을 지셔야만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본향이심을 알게 될 때 언제나 열려 있었던 하늘을 보게 되고 하늘을 보는 순간 사방이 답답함이 아닌 넓게 뚫려진 푸른 하늘을 통해 생명의 에너지와 지혜와 능력이 한량없이 부어짐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위험 요소가 늘 있는 곳이지만 이곳에 두신 하나님을 확신할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용기를 갖고 담대히 우리의 삶에 대하여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성경 속으로 이 성지 순례를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락 목사님을 모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 지난 시간에 이 팜목갈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 가서 온천욕을, 그것도 목사님 노천탕이죠?
예예. 예.
네, 노천탕.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노천탕을 가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전체가 노천탕이라 그러니까 꼭 한번 이렇게 가서 이 전체적인 이 뭐 경치도 감상하지만 또 이 온천 이 여행도 개매봄직한 그런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파묵갈래 히에라폴리스하고 라오디게아는 이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거기하고 연관된 그 말씀을 오늘 준비해 주신 걸로 믿는데요.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나 더워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또 라오디게아 지역을 방문하는 그날이었습니다. 너무나 더워서 한국의 삼복 찜통 더위와는 더위와 정말 비슷했습니다. 등줄기에 땀이 저절로 줄줄 흘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땅을 밟는다.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의 배경지를 방문한다고 하는 들뜬 마음으로 팜목갈래를 떠나서 라오디게아로 향했습니다. 버스는 더위도 아랑곳도 없이 줄기차게 달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 마지막 교회이죠. 칭찬이란 눈꽃만큼도 없고 견책만 주르륵 잔뜩 그 받은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나오죠.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이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인사, 책망, 경고가 나오고요. 둘째 부분은 19절, 20절인데 격려의 말입니다. 셋째 부분은 21절, 22절인데 왕노릇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백성을 심판하다 혹은 심판받은 백성을 뜻하는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오늘날 이름이 에스키히사르인데 빌라델비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7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도시는 세 중요한 길이 만나는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금융, 상업,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2차선 도로인데 별로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위 풍광이 둘러보니까 아주 고요하고 주위 시골 풍경과 비슷했습니다. 유적들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기대가 잔뜩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 가운데 하나였던 이 셀루쿠스 1세의 손자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2세가 주전 250년경에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라오디게아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로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강의할 때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성들이 판을 치는 교회다. 그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합니다. 그 이름 자체가 라오디게아 그 안티코스 2세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부에 대한 자만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하루를 찌를 듯 했습니다. 그 도시는 그 당시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로 유명하였습니다. 그 한 예로 AD 60년에서 61년에 큰 지진이 나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에 다른 도시들은 황제의 국고에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우리는 그 황제로부터 국고보조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구비 지원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비용을 담당해서 재건하였습니다. 이런 부의 근본이 된 것은 물론 무역과 통신이었지만은 기간산업인 양모와 목화 또한 이런 것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양모는 광택이 나는 검은색 양모로서 가격이 높았습니다. 인기가 매우 좋았어요. 이들의 부는 로마의 케케로가 거액의 신용장을 라우디게아에서 현금화했다는 일화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섬유산업이 아주 발달되어서 값싼 의류가 대량으로 생산되었습니다. 특히 검은 모직 즉 앙고라 텍스가 유명했어요. 이것으로 트리미타라고 부르는 투닉을 만들어 입고 다녀가지고 AD 451년 칼케톤 종교회의에서 이 라우디케아를 트리미타리아라고 하는 별명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왜 검은 투닉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 도시라는 그런 그 별명이었죠. 이건 예수님께서 이 라우디케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도시는 에베소에서 시리아까지 연결되는 대로상의 위치에 있어서 기원전 133년 이후부터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했으며 또 상업적으로 보면은 큰 번영을 누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할 때에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렇게 라고 하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었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그 현장을 둘러보니까 알 듯 했습니다. 이렇듯 부유했던 라우디게아는 몇 차례의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현재 교회터로 볼 수 있는 유적 하나와 야외 극장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명성에 비해서 유적은 좀 열악했습니다. 라우디게아의 위치는 데니즐리와 파묵갈레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데니즐리는 장닭 싸움과 섬유공업으로 유명하고 히에라볼리의 남쪽 경사 지역을 파묵갈레라고 하죠. 이 데니즐리와 파묵갈레 사이에 위치한 이 라우디게아는 맨데리스 강의 지류인 루커스 강 계곡의 비옥한 평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은 밀레도 시를 거쳐 바다로 통합니다. 라우디게아에서 골로세까지는 16km라 그러죠. 또 히에라파올리까지는 약 9km 정도 되는데 이 파묵갈레에서 서쪽으로 6.5km, 필라델비아에서는 동남쪽으로 72km, 에베소에서 동남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이 교통의 요지인 리커스 계곡에 위치해서 최고의 상업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듯이 라우디게아는 몇 번의 대지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적지가 이렇게 열악하고 보잘것없는 것은 대지진으로 인해서 모두 땅속으로 함몰되어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량한 이 폐거지에 로마식 돌길에 좌우 기둥들만 이렇게 멀그럽게 즐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발굴해낸 것인데요. 제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니까 복원되었거나 지금도 이 열주로는 복원 중에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열주로라고 하는 말은 기둥만 이렇게 쭉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신기하게 건물들이 말이죠. 그 무너지면은 다른 것들은 다 무너졌는데 이 기둥만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가는 곳마다 다 신기합니다. 유럽 여행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보면은 그렇고 또 이스라엘 땅이나 뭐 애굽이나 뭐 이런 등등도 가면은 이 신전의 터들이 다 파괴되어 있지만은 기둥들만 이렇게 쭉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전도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상 숭배도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곳저곳 둘러보는 중에 유적 중에 십자가가 새겨진 그 돌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기가 교회터였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디까지나 심중이지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모여서 잠깐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의 기별을 읽고 음미하고 각자 이곳저곳 흩어져서 다 그 기둥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형편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의술 학교가 번성했는데 특히 기형고와 안약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프르지아 분말로 유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니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여라고 하신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형편없는 물공급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지근한 온도의 물 속에는 침전물과 석회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하신 말씀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한때 창성했던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오늘날 황폐한 채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걸 볼 때 정말 마음이 좀 허전하고 아팠습니다. 또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일곱 교회 중에 시대별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역사적인 해석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일곱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에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은 그 도시에는 극장과 경기장과 독서실까지 달린 도서관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길이가 270m나 되는 투기장도 있었고 또 목욕탕과 방들까지 있는 체육관도 발굴되었습니다. 이토록 그 번영한 도시에 살았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정말 여유작작해서 유흥과 스포츠를 즐기며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AD 364년에 32명의 감독들이 참석한 라오디게아 종교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러분, 이 회의에서 정말 우스운 일이 일어났는데 성경의 정경 목록으로부터 요한 계시록을 제외시켜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종교 그 회의의 결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뭐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은 마지막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이정표가 되고 미래를 준비케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나 라오디게아 지역에 방문을 마치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겉면을 한번 읽어보면서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조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그 여행을 하면서 라오디게아 여행을 하면서 깊이 새기며 또 새로운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네,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은 한편의 감동적인 이 강의 한편을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의 감동적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